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의 때가 왔네요.
네. 정말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어제가 1월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이 되었네요.
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과 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소식과 박해 소식을 북조선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정보 전달의 통로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의 응원의 편지를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복음과 교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단지 정보 전달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조선과 같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박해 중에 있는 북조선의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응원이 되며 위로가 되고 그 기도의 힘은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몫이기도 하잖아요.
네. 비록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도로 선교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신자들의 기도가 북조선을 향해 있는데요. 그 기도와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 북조선이 이제 일어나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또 박해 중에 있는 또 다른 나라와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음과 교회는 내년에도 전 세계에 생생한 선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정보 전달과 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도록 선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도록 우리가 돕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함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북조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북조선에 대해서는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북조선에 대한 그 시선들 또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잘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8년에 한반도는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1945년 광복하면서 나뉘어지긴 했는데 정확하게 48년에 이렇게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조선은 소련이 지배하면서 지도자로 김일성을 세웠죠.
한때 이 북조선에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북조선은 달라졌습니다. 북조선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하길 원했죠. 그래서 자신의 초상화를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 전역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게 한 것들을 걸게 하고 또 심지어 집안에도 초상화를 걸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평양에는 100m 높이의 동상을 세우기도 했죠.
네, 공산주의 나라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공산주의가 한 나라를 장악하게 될 때 우리 북조선이 그러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북조선이 처음 한 일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소련도 그랬었고요. 동유럽의 여러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신격화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 되죠.
맞습니다. 자신들의 신격화를 격렬히 반대하는 세력들은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었는데요. 그것을 굴하지 않는 세력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굴하지 않는 세력,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굴하지 않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북조선도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지도자 신격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모든 흔적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교회도 모두 없애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1950년 조선의 한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북조선과 남조선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인 휴전의 상태로 여전히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조선과 남조선의 경계도 더욱 확실하고 명확해져 있지요.
맞아요. 북조선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자취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밀리에 만나야 했고요.
네. 이렇게 전쟁이 끝난 지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북조선은 처음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제 백도 혈통이라고 불리며 아직도 신격화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이 북조선의 새로운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와 대화를 하기도 했었었고요.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지도자와 공식적인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아직도 가난하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북조선은 큰 돈을 들여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의 북조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듭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죠.
우리 기독교는 북조선의 체제에 적대적인 종교입니다. 수많은 북조선의 성도들이 정치범 수용소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정확히 북조선의 성도들이 얼마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의 상황 중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북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북조선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북조선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조선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또 믿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도 엄청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조선의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나눈 내용,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고 또 이미 북조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는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북조선을 위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먼저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망자매가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북조선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북조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게 하여 주세요. 또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북조선의 인민들 모두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조선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북조선의 아이들과 어른들, 남녀노소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북조선의 인민 모두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비록 갈라져 있는 조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 함께 우리 북조선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네,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네,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북조선의 성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북조선 성도들 모두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북조선의 종교의 자유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조선에서의 종교 박해로 인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북조선 성도들과 인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조선의 종교 제한 정책으로 북조선의 성도들은 예배는 물론이고 전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조선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순 없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또한 향기처럼 흘러나가게 하시고 북조선의 인민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북조선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비록 억압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거센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북조선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북조선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그날이 참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억압과 박해 속에서 우리 북조선 성도들과 또 인민들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을 기록한 구절이에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맞아요. 마치 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나는 것 같죠.
네.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는 그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 놀랍게 임신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고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하였고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된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북조선의 모든 원수에게서와 우리 북조선 성도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비록 지금은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벙어리 같고 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북조선 성도들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크고 높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조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북조선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를 서로 의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서로 돕는 대피를 붙여주시고 자식의 태의 열매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기심과 개인주의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 또한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에는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내세우며 부모의 자리를 수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지도부는 수령 중심에서 모든 인민이 행복할 수 있고 수령 중심에 뭉쳐있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 속임수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북조선에도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 또 자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모든 질서는 건강한 가정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것이 참 크잖아요.
맞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적이고 가정을 깨버린 아버지에게서 자란 자녀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겠어요? 또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가 어찌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북조선의 다음 세대, 새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뭇잎들이 사라져 엉성한 겨울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봄이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도 태어남과 죽음의 이별을 맞이하지만 살아생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조선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새 세대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굴레 안에서 세뇌당하고 있는 이 새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짓된 교육과 선전 선동으로 포장되어져 있고 꿈을 꾼다 하더라도 출신 성분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조선의 사회 속에서 새 세대는 자유가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조선의 새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할 방법이 없고 구원자 예수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새 세대가 복음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북조선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북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정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북조선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2024년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망자매님, 북조선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어김없이 2024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시간들을 잘 보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간시간 구비구비마다 계절계절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5년에 사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계절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호흡해 주실 거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순간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올 한 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 감사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을 걷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북조선 성도들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축복 드리고 또 이 추운 겨울 힘내시고 또 우리들의 응원, 저희들의 응원 잘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리 독일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인 여러분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덕분에 독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하고 깨끗한 믿음이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믿음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의 시련이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입니다. 손주도 여럿 있고요. 저는 병원에서 45년간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사람을 살리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에게도 기적 같은 치유와 축복들이 많이 있었고요. 기도와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치료되고 더 나아가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항상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북신원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판정을 합니다.
네.
저는 심장이나 뇌, 폐와 같은 기관들이 멈추면 죽은 거로 판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의학적 지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자, 사망으로 간주되는 의학적 기준은 심장과 폐 기능의 정지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추면 호흡도 정지되는데 이때 의사는 사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목사님, 죽음의 기준은 생명 윤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요. 심장과 호흡이 멈춘 경우 외에도 뇌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뇌사는 말 그대로 뇌의 죽음으로 뇌 전체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기계를 통한 인공적인 상태를 유지해도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사 상태가 되는 것과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것은 다른 경우인가요?
네. 뇌사가 뇌의 모든 부분의 기능을 잃은 상태라면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이 중지되고 그 외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 살아있어서 호흡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식물인간 상태였던 사람이 몇 년 후에 깨어나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뇌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겠네요. 뇌사자의 장기 기능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권장하는 의료계의 의견도 일리는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죽음을 너무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건 고민해 봐야 될 일입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게 된 남은 가족의 마음도 중요한 부분이죠.
생명윤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학이 발전되어 죽음을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뇌사 문제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중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걸려 있어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사망의 기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도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지의 여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랑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살아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진리와 사랑이 영적 생명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핵심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면서 한 장으로 압축되어 있어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말합니다.
그렇군요.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서신이죠. 그래서 저자인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 2서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인사, 핵심 메시지, 작별인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의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이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 편지의 발신자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사도였지만 자신을 장로로 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리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부녀와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특정한 한 개인과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특정 가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녀와 자녀들은 어떤 지역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왜 요한은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낼 때처럼 사람이나 교회를 특정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요한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기독교 박해가 진행 중인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서도와 말미를 마치 가족 간의 평범한 편지처럼 보이게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안타깝고 긴박한 상황이 반영된 표현이군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초선 송도님들의 일상과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처럼 깊은 애정을 담았습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대상이 이방인이라 같은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 같은 친밀한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라.
진리가 이런 연합과 친밀함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군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말씀이 진리이고 그 계시의 궁극적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아무 상관없었던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사랑을 발생시켰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같이 가듯이 진리와 사랑도 언제나 같이 갑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들이 우주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진리와 사랑은 깊고 넓게 퍼집니다. 하지만 현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비진리와 무정함이 깊고 넓게 퍼질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겐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축복하며 문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심히 기뻐합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며 살고 있어서 요한은 크게 기뻐했군요.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이르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은 그들이 더욱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만 생각됩니다. 반면 순종 없는 사랑은 방종과 이기주의와 무책임이라는 병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관용하고 포용하라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관용하고 포용하기는 하지만 세상처럼 무조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관용과 포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상 사랑은 어떤 것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어떤 행동이 옳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옳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주장해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하거나 관용하거나 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길을 잃게 하는 자들이기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런 비진리에 속한 자들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네요. 지금도 각종 이단들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요한의 교훈을 잘 새겨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이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은 상급을 잃을 수도 있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진리에 거하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요한 3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이 매우 무더워지고 길어졌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자연스레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선풍기, 냉면, 냉수, 얼음. 이건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냉장고가 있는 지금보다 얼음을 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얼음을 관리하는 장빙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사용할 얼음은 가장 추운 겨울날 한강에서 일정한 길이와 두께로 채취해 궁중의 얼음 창고와 한강 동쪽의 동빙고 그리고 한강 서쪽의 서빙고에 저장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 얼음의 가치는 금은보석보다 귀했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얼음은 금보다 귀하여 삼엄한 경비를 서게 했고 추석 전에 얼음이 떨어지면 얼음 관리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만큼 얼음 관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냉장고를 열어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성경에도 얼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달은 중에 마시게 되는 얼음 냉수는 그야말로 꿀맛이죠. 충성된 종은 등줄기에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니 그 얼음 냉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야 합니다. 요한 3서에 바로 그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충성된 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남조선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성구가 걸려있는데요. 요한삼서 1장 2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유명한 축복의 성구가 가이오라는 사람을 향한 요한의 축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그럴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을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영적인 삶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듯이 모든 일도 잘 인도받아 번성하고 몸도 건강하길 기원한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말씀을 들으니 더 현실적인 축복으로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구를 걸어놓고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은 가이오 같은 삶을 살아야겠네요.
가이오에 필적할 만한 삶이어야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하겠습니다.
자,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한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첫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은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가이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었죠. 첫째는 주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배후로 기독교인이 지목이 되어 대대적인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네, 네로 황제 때의 일입니다. 아직도 로마 대화재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살기 위해서 배교하거나 개종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둘째 위기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총체적 난국이었던 상황에서도 가이오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진리를 떠나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가이오는 흔들림 없이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고 쉬 사라지게 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기꺼이 진리를 등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님에도 아무렇지 않게 배교합니다. 사랑하는 북신호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그 어떤 시대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둘째, 가이오는 사랑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존송하면 가하리로다.
진리는 언제나 사랑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죠. 가이오에게 진리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절의 나그네들은 단순히 여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신약 선 서신서들을 읽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회 선교사들은 이곳저곳에서 설교나 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열악했던 초대교회 상황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기에 가이오와 같은 충성된 종들이 기꺼이 숙식을 제공하고 재정을 후원하며 동역자를 알선해주는 일을 감당해 주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이오로부터 도움을 받아 그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한 자인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가이오 같진 않았습니다. 가이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자도 있었는데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도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령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권세가 요한의 권세로 인해 가려지는 것이 두려워 요한이 사도적 권위로 보낸 편지도 거부했습니다. 또한 악한 말로 하나님 일꾼들을 대적하고 전도인들을 접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습니다.
가이오 같은 선한 사람뿐 아니라 이런 사람도 교회 중직을 맡아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권면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로 아느니라.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한 디오드레베의 길을 걷지 말고 선한 데메드리오의 길을 걸으라 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하고 썩어갈수록 소금이 필요하고 무더울수록 얼음을 찾듯이 우리가 비록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일은 빛과 소금과 얼음이 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끝으로 요한삼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요한이 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종이와 먹으로 쓴 서신을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받을 사람으로 제시되는 성도, 이정표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하는데 이것이 요한 2서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개인적인 편지처럼 보이게 한 것이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실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영적 생명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그들을 매우 기뻐하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포하고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더욱 힘써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거하며 그에 근거한 사랑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요한 3서는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성도 가이오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로 요한은 가이오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가이오는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고 안으로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혼란할 때 가이오는 진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이오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당시 복음을 전하며 순회하는 전도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이오에게 요한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만을 앞세웠던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데메디오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처럼 교회에서 이정표와 본이 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이서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한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당시 거세지는 로마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간의 편지로 보이게 했던 것임을 알려주고 실제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들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요한의 영적 생명의 표지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들을 매우 기뻐하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포하고 진리와 사랑의 계명을 더 힘써 지킬 것을 권면했음을 알려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혼탁해 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 사랑에 힘쓸 것을 권면하십시오. 요한 3서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로 가이오는 동역자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임을 알려주며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단의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가르치십시오. 또한 가이오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당시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순회 전도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을 알려주며 이런 사람들이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